VOA 세계뉴스입니다. 성 김 주 인도네시아 미국 대사 겸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 대사는 19일자 일본 니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북한의 고차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와 관련 미국은 이를 여러 평화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로 규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매 시험 발사마다 북한이 새로운 것들을 습득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영내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 같은 위협에 가장 강력한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 대사는 이날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김 대사는 매우 엄격한 코로나 규제로부터 북한이 다소 개방되기 시작했다는 징후가 있다면서 만일 그들이 개방되기 시작한다면 바라건대 그것은 우리에게 약간의 대화 기회를 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여전히 최우선 과제라며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전제 조건 없이 외교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여러 채널을 사용해왔고 미국의 메시지는 분명히 전달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19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안보리 결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것이 위성이라고 해도 만약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발사를 강행할 경우 이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탄도미사일 등의 거듭된 발사를 포함해 북한의 일련의 행동들은 일본과 영내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 당국자도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를 받아들여 이번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안보리 결의 등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고 한국연합뉴스는 이날 보도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날인 18일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웬지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18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을 사용한 가능성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국제사회에 촉구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연례 군축회의 개회식 연설에서 우리 모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술 핵무기를 쓰거나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해 무력을 과시할 가능성을 우려해왔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이어 이것을 계속 주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푸틴 대통령이 3월 25일 벨라루스에 전술 핵 배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은 이 같은 위협을 관리된 방식으로 사용하겠다는 그의 노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나토의 다른 30개 회원국들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정보 공개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고 셔먼 부장관은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폴란드 등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벨라루스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의 주둔지를 제공하는 등 영내 러시아의 우방국입니다. 옌스 스톨덴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18일 핵군축에 대한 중국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스톨덴베르크 사무총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나토 연례 군축회의에서 영상 연설을 통해 중국이 2035년까지 1,500기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이 핵 역량에 대한 투명성 없이 핵전력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미 국방부가 발표한 2022 중국 군사안보 보고서도 같은 내용을 전망한 바 있습니다. 스톨덴베르크 사무총장은 핵군축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세계적 강대국으로서 국제적 책임을 지고 있으며 군축협정의 강화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그리고 안전을 통해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군이 18일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 지역 군사령관은 19일 러시아군이 밤사이 해당 지역에 드론 공격을 가했으며 기관시설에 화재가 발생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 미사일이 워싱턴에 도달할 역량을 갖고 있으며 7차 핵실험은 시간 문제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를 지시해 노지아나 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한 도발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개발을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해야 할 과제로 꼽았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다가 저녁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3도, 낮 최고기온은 6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0.5에서 2m, 서해 북부는 0.5에서 2m로 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강조하며 북한이 워싱턴에 도달할 수 있는 군사 역량을 개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재개에 대한 우려도 거론하며 7차 핵실험은 시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존 기자입니다.
폴 러키메라 주한미군 사령관 겸 미한 연합사령관은 18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김씨 정권은 서울, 도쿄, 워싱턴 DC 등지를 넘어서 도달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My first priority is to defend the homelands,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The Korean War is not ended. We're in armistice and the Kim regime has developed capabilities that reach beyond Seoul, Tokyo, Washington DC and the capitals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sending states.
럭키메라 사령관은 이날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나의 최우선 순위는 미국 본토와 동맹국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한국전쟁은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는 휴전 상태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전략적 위치에서 전방을 방어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국민들과 한국인을 더 잘 보호한다며 전방 방어는 한국에 대한 우리의 철통 같은 공약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럭키메라 사령관은 북한의 핵 역량과 관련해 육해공 중 어느 영역이 가장 위협적이냐는 질문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실험을 통해 입증했듯이 육상에서의 능력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His land capability is the greatest threat. What he's demonstrated with his ICBM testing.
이어 우리는 김정은이 이런 역량을 개발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며 이제 우리는 그가 이 역량을 배치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최근 고체 연료를 사용한 화성 18형 ICBM을 시험 발사한 데 대한 영향을 묻는 질문에 우리의 징후 탐지 및 경보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며 징후 탐지와 경보 발령 시간을 더 단축한다는 의미냐고 대본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미한 동맹에 대해서는 김씨 정권을 억제하는 우리의 무게 중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Granted, this is our center of gravity in deterring the Kim regime. The alliance has effectively deterred the Kim regime's resumption of large-scale aggression for almost 70 years.
럭키메라 사령관은 미한 동맹은 거의 70년 동안 김씨 정권의 대규모 침략 재개를 효과적으로 억제해왔다며 이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활기찬 민주주의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조적으로 김씨 정권은 주민 대다수의 요구와 권리를 무시하고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 개발에 재원을 계속 투자하고 있다며 외부 지렛대는 국제사회의 양보를 강요하고 내부 지렛대는 주민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고 김씨 정권의 생존을 보장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준비태세의 유지에 중요성도 요구했습니다. 럭키메라 사령관은 최고의 전투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노력이라며 준비태세는 쉽게 약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격에 대응하고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현실적인 훈련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aintaining the highest state of combat readiness is our main effort. Because readiness is perishable, we must continue realistic training in order to respond to aggression and defend our homelands.
또 미한 동맹은 군사적 필요에서 시작돼 동북아 안정과 번영의 핵심 축으로 진화했다며 미 육해공군 등은 동맹에 대한 철통 같은 공약의 증거이고 북한, 중국, 러시아와 같은 독재 정권이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를 파괴할 수 없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럭키맨을 사는 것은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지렛대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북중 군경이 다시 열렸고 물자가 오가고 있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Treaty ally. The borders are back open. So there are goods that are coming back and forth across the border. I think he can put pressure on DPRK in that respect. Okay.
북한의 핵실험 재개가 시간 문제라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럭키메라스라는 것은 서면 보고에서 북한이 미국과 한국에 대한 핵파괴 위협을 제기한 것이 가장 우려된다며 김정은은 핵무기를 운영할 결심을 냈고 신뢰할 수 있는 반격 역량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김정은은 7차 핵실험을 할 태세를 취하고 있다며 외부의 영향력이 없다면 북한이 또 다른 핵장치를 터뜨릴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터뜨릴 것인가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지도부가 확전을 통제할 수 있다고 오판하거나 잘못 생각할 수 있어 우려된다며 한반도 충돌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랬듯이 즉시 영내 갈등이 돼 세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과 중국이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이는 북한과 중국이 다른 나라와 맺은 유일한 방위 조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동안 우리의 결의는 흔들리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적국을 억제하고 필요하다면 격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존 아킬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핵기술 개발을 통해 호전적인 행동을 증대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 본토를 위협하고 역내 파트너 국가들을 더욱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은 무엇보다 체제 안전을 우선시하며 전략무기 프로그램과 방대한 재래식 군사력을 외부의 공격과 침략을 억제하는 열쇠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킬리노 사령관은 북한은 재래식 군사 역량뿐 아니라 핵과 다른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 개발도 우선시하고 있다며 지난해 전례 없는 수의 미사일 시험에서 강조됐듯이 북한 군사 현대화 노력의 대부분은 WMD 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미사일을 늘리고 있고 해상 및 철도 발사 시스템을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에서 발사할 수 있는 새롭고 더 발전된 탄도 및 순항미사일 시스템을 시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화성 17형 ICBM을 의도적으로 공학 발사해 실제 역량을 분석하기 어렵게 했다며 북한은 고체 연료 추진 로켓 엔진도 시험했는데 만약 효과가 있다면 북한은 현재의 액체 연료 추진 미사일보다 더 빨리 미사일을 수송하고 발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킬리노 사령관의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확장 억제 공약을 보여주기 위해 전략 자산을 경례적으로 배치하라는 결의가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한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양측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시키는데 진전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며 조건이 충족되면 동맹과 우리의 연합방위의 역사적인 재구성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로 미한일 3국이 점증하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미국은 상호 운용성을 증진하고 우리의 정보 공유와 효율적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 및 한국과의 3국 훈련과 작전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강력한 3국 공조에 계속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디디아 로열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날 서면 보고에서 한국과 함께 우리는 연합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고 우리의 가장 유능한 플랫폼을 한반도에 더 빠른 속도로 배치하는 것을 포함해 동맹을 현대화하고 강화하기 위한 분명하고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를 지시해 조만간 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한 도발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말 있을 미한 정상회담을 겨냥해 발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 지도하고 4월 현재 제작 완성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할 수 있도록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 준비를 끝내라고 밝혔다고 19일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앞으로 연속적으로 수 개의 정찰 위성을 다각 배치해 위성에 의한 정찰 정보 수집 능력을 튼튼히 구축할 때 대한 전투적 과업을 제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해 12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의 중요 시험을 진행했다며 올해 4월까지 군사 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작년 말에 예고한 대로 군사정찰위성 1호기가 완성됐다는 것이어서 북한은 이르면 이달 안으로 발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오는 2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에서 대북 압박 성명이 나올 가능성에 맞서 경고 메시지 차원에서 발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을 전후로 치적을 쌓는 의미도 겸해서 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핵무기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눈에 해당되는 정찰위성까지도 발사하는 이런 일종의 성과들을 잘 묶어서 메시지화 시키겠다.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이제 비핵화와 같은 방법은 허용될 수 없다. 우리의 핵무기 고도화는 되돌릴 수 없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소위 이제 핵무기 보유국가로서의 기정사실화 그리고 전략적 위상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을 시위하는 것이 일단 정치 외교적 메시지 차원에서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면 4월 내 발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장영근 미사일센터장은 북한이 제시한 4월은 위성 제작 완성 시점이지 발사 시점은 아니라며 인공위성 무게에 맞는 발사체 준비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센터장은 액체 연료의 백두산 엔진에 기반한 새로운 인공위성 발사체가 필요해 빨라야 올해 중반이나 하반기쯤에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정찰위성이 미 한의 군사행동에 따른 정당 방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 한이 확장 억제력 제공과 동맹 강화의 명목으로 반공화국 군사태세를 강화, 획책하고 있다며 군사정찰 수단을 획득하고 운용하는 것은 전쟁 억제 수단들의 군사적 효용성과 실용성 제고에서 그 무엇보다 중차대한 최우선 과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군사정찰위성이 확장 억제력에 상응한 군사적 억제력 제고 차원임을 분명히 한 겁니다. 한국외교부는 김 위원장의 군정찰위성 발사 지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다수 안보리 결의에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영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를 받아들여 근본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전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다종의 타격수단을 개발했지만 이를 적시에 운용할 정찰위성을 갖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반도 상공에 군사 정찰위성을 띄울 경우 미국이 상시 배치 수준으로 전개하는 전략자산의 움직임과 한국 내 배치 전력의 위치 그리고 주요 목표물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연구위원입니다.
북한이 핵보유국을 주장하고 이제 소위 핵 운영 교리를 제시를 했는데 정찰 위성이 없으면은 소위 핵 전략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타겟팅을 할 수 없습니다. 즉 표적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공격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찰 위성이 없으면은 뭐 거의 현실적인 표적 선정이 불가능한 것이고요. 당연히 이제 이거는 들어가야 되는 과정이고.
김정은 위원장은 정찰 위성 외에 다양한 위성 발사 계획도 밝혔습니다. 북한을 세계적인 우주 강국으로 세우는 게 당과 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며 기상 관측 위성과 지구 관측 위성, 통신 위성 보유를 선점 고지로 정해 재해성 기후에 대비하고 나라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 이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위성 개발을 위한 표준화된 발사체 생산과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 외에 다수의 발사장 확보를 지시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번 현지 지도엔 둘째 딸 주혜도 동행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배포한 사진을 보면 김주혜는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정색 슬랙스, 검정색 구두로 다소 격식을 차린 옷차림이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군사정찰위성 1호기의 형상도 사진으로 공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군사정찰위성 사진과 재원 등을 소개한 대형 모니터 화면 사진을 공개했는데 사진을 확대한 결과 군사정찰위성 1호기의 재원은 가려져 보이지 않지만 모양은 육각형 형태로 상단에 태양전지판 4개를 펼친 모습입니다. 지구 궤도에 위성이 안착하면 태양 전지판 4개를 펼쳐 작동하도록 고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장영근 센터장은 위성체의 형상은 2012년 12월과 2016년 2월 발사한 광명성 3호와 4호 사각형 형상과 달리 육각형 구조물 형태라며 중량은 최소 300kg급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장 센터장은 하단 측면에서 전개되는 4개의 태양 전지판과 함께 상단에 2개의 카메라를 장착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에 비해 고성능의 전자광학 카메라로 추정했습니다.
먼저보다는 다른 게 뭐냐면 태양 전지판이 4개 정도를 펼칠 수 있으면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전력을 많이 생성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은 카메라 성능이 그만큼 좋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 예측은 가능합니다.
한국의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는 2012년 인공위성 발사와 궤도 진입에 처음 성공한 이후 북한은 위성 개발팀을 별도 운영하며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정찰위성을 개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작년 12월 정찰위성 개발 시험 뒤 서울과 인천 등 한국의 수도권 일대를 상공에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지만 당시 전문가들은 정찰용으로 쓰기엔 조악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장영근 센터장은 이번에 공개된 위성에 장착된 카메라는 지난해 12월 시험 발사에 쓰인 카메라와 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과거 6차례 인공위성 발사를 시도했으며 이 가운데 2차례는 궤도 진입까지 성공했습니다. 2012년 12월 은하 3호 로켓을 이용해 100kg 무게의 광명성 3호 위성을 지구 궤도에 쌓아 올리는 데 성공했고 2016년 2월엔 광명성 4호를 광명성 로켓으로 발사해 역시 궤도에 진입시켰습니다. 광명성 4호의 무게는 200kg 정도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2016년 광명성 4호를 비롯해 과거 위성 발사라고 주장했던 실험 때마다 국제해사기구와 국제민간항공기구 등 국제기구에 발사 예정 기간과 추진체 낙하 예상 지점을 사전에 통보했습니다. 민간 선박이나 항공기가 위험을 피해 안전하게 우회, 운항하기 위해 사전 통보하는 것이 국제 규범이기 때문입니다. 장거리 미사일 실험이 아니라 정상적 위성 발사라는 주장에 정당성을 싣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만큼 이번에도 발사에 앞서 사전 통보를 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위성 궤도 안착에 성공한 2012년과 2016년의 경우 발사체 1단과 2단은 각각 한국 서해쪽 공해상과 필리핀 동쪽 공해상에 낙하했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개발을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해야 할 과제로 꼽았습니다.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최근 고체연료 ICBM 발사를 강하게 규탄하면서 안보리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8일 일본 나가노현 가로이자와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의에서 우리는 핵 확산 문제에도 초점을 맞췄다며 북한 미사일 위협을 거론했습니다.
At this ministerial, we also focused on nuclear proliferation. I'm grateful to Japan for the high priority that it has placed.
블링컨 장관은 일본이 북한의 위험한 탄도미사일 발사, 첨단 원심 분리기 가동과 고농축 우라늄 축적 등 이란의 핵 활동 확대, 러시아의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 중단과 무책임한 핵 수사, 중국의 불투명하고 신속한 자체 핵무기 구축 등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에 높은 우선순위를 둔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동들은 핵 위험을 해결하려는 우리의 결의를 강화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답하면서도 북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Having said that, we also see some very significant challenges.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임박한 도전뿐 아니라 완전하게 존재하는 몇 가지 중요한 도전을 목격하고 있으며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중단과 무책임한 핵수사와 함께 북한의 위험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자체 핵 프로그램의 추가 개발, 이란의 핵활동 확대, 중국의 신속한 핵무기 증강 추구 등을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도전으로 꼽았습니다. 한편 G7 외교장관들은 이날 회의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이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라고 주장한 4월 13일 발사를 포함해 전례 없이 많은 북한의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며 핵무기 사용과 관련된 점점 더 고조되고 불안정한 수사와 함께 북한의 행동은 영내 안정을 해치고 국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 혹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포함해 불안정하거나 도발적인 다른 어떤 행동도 자제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러한 행동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으로 다뤄져야 한다며 여기에는 유엔 안보리가 취하게 될 추가 중대 조치도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G7 외교장관은 우리는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 그 외 다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해야 한다는 목표에 대한 우리의 변함없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와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핵 안전 조치 협정 세이프가드를 완전히 준수하고 포괄적 핵 실험 금지 조약 CTBT에 서명해 이를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수가 없다며 우리는 북한이 일본과 미국, 한국의 거듭된 대화 제의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G7 외교장관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한 모든 나라가 제재를 완전하고 철저하게 이행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더 확대된 국제적 협력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도 공동성명에 명시됐습니다. 장관들은 우리는 점증하는 북한 내 인도적 위기에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이는 북한 주민들의 복지보다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우선시하는 북한의 선택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개탄한다며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고 국제 인도주의 단체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납치 문제를 즉각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제조 관련 활동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위해 한국, 일본 등 동맹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18일 공개한 2023 군비통제 비확산 군축 이행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해에도 플루토늄 생산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확대하면서 핵분열 물질 생산을 계속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영변 핵시설 내에서 냉각수 방류를 포함해 5메가와트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활동이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이어 지난 2021년 9월 보고에 따르면 영변 핵시설 내 원심분리 농축시설이 있는 건물의 새 별관에서도 공사가 시작됐으며 현재 별관 증축공사는 외부적으로도 완료된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평산 우라늄 광산과 우라늄 정광 공장에서 채굴과 추출, 농축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보고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다만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영변 핵시설 내 방사화학 실험실에서 핵연료를 재처리한 징후는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실험용 경수로가 가동되고 있는 정황도 포착되지 않았다면서 IAEA 보고에 따르면 아직 실험용 경수로의 정확한 가동 시점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2018년 폐기한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서는 풍계리 핵실험장에서의 최근 활동은 핵실험으로의 복귀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3월 풍계리 핵실험장 최남단 갱도 부근에서 굴착 작업이 시작돼 2018년 부분 철거된 것으로 여겨졌던 시험용 갱도가 재개방됐고 이 작업은 같은 해 5월쯤 마무리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또 지난해 6월 IAEA는 풍계리 핵실험장 내 지원시설과 두 개 갱도를 잇는 유실된 도로를 복구하는 작업도 관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핵분열성 물질의 지속적인 생산, IAEA가 핵실험 재개 계획의 징후라고 믿고 있는 풍계리 핵실험장의 명백한 재건 움직임에 대해 계속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IAEA와 계속 협력하고 있으며 적절한 시기에 북한에서 감시 및 검증 활동을 재개하기 위한 준비 태세를 강화하려는 IAEA의 노력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 정부가 보고 기간 동안 세계 각국과 함께 북한의 핵 비확산과 군축 관련 규정 미준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총회와 IAEA 총회, 이사회 회의를 포함한 다자간 포럼에서 세계 각국은 북한의 불법 핵무기 프로그램이 국제 평화에 가하는 위협을 분명히 했으며 미국도 이 같은 입장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일본을 방문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들과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한 것을 예로 들면서 한국, 일본을 비롯한 기타 동맹 및 파트너들과 북한 문제에 잘 관여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고 북한의 위험하고 불안정한 무기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험을 제한하는 데 중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며 미국은 유엔 및 관련국과의 외교를 통한 방법을 포함해 제재를 계속해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동맹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의 제재 회피 방법을 파악하고 이에 대처할 것이며 암호화폐 탈취 등 북한의 불법적인 외화벌이 활동에 대해서도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북한에 대해 어떠한 적대적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면서 미국은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으며 계속해서 북한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생물무기 프로그램 운영도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공격적인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화학 작용제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국가 차원의 공격 프로그램을 갖고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북한은 군사적 목적을 위해 충분한 양의 생물학 작용제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며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독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도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생화학 무기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생명공학 및 재래식 무기 생산 기반 시설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중용도 과학 분야에 대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거나 생화학 장비 및 자재를 조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생물무기 금지협약 의무에 의거해 북한의 활동을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한동맹 70주년을 맞아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이달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 국빈 만찬 등 다양한 일정을 함께하며 미한동맹 70년의 성과를 확인하고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VOA는 윤 대통령의 미군 국빈 방문을 앞두고 미한동맹 70년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조망해보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앞으로 미한동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보겠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70년 전 미한 상호방위 조약에 따라 수립된 군사안보 중심의 동맹관계가 앞으로 경제안보와 첨단기술, 국제현안을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통한 경제협력 확대가 그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인 한화큐셀은 2019년부터 운영해온 조지아주 달튼의 태양광 모듈 공장을 확장해 미국 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생산기지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약 25억 달러를 투자해 태양광 통합생산단지 솔라허브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실은 1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한화큐셀의 확장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2024년 말까지 4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혁신과 기술에 중점을 둔 조지아주는 사업하기 가장 좋은 주로 계속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앤드류어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는 BOA에 지난 몇 년간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수십억 달러 투자를 통해 경제 안보가 미한동맹의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됐다고 말했습니다. 삼성과 현대, SK, LG 등 한국의 대기업들도 최근 수백억 달러 규모의 미국 현지 첨단 기술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첨단 반도체, 전기차,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 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미국의 움직임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방한 때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 공장을 찾았고 현대차 회장 등 대기업 회장들을 만나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적극 당부했습니다. 조지아주가 지역구인 존 오스포 민주당 상원 의원도 두 차례나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에드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18일 우드로 윌슨 센터가 미얀 동맹 70주년을 주제로 연 포럼에서 양국 간 기술 협력과 보호가 앞으로 양국 관계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케이건 선임국장은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의 강력한 관계, 밀접한 관계, 진정한 동반자 관계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동맹이 70주년을 맞아 첨단 기술 동맹으로 확장될 필요성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한국의 박진 외교장관은 지난 2월 열린 미한 외교장관 회담에서 미한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정 및 연장 의정서에 서명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는 10월 양국이 미한 동맹 70주년을 기념한다며 오늘 협정은 우주처럼 우리가 오래 같이 일해온 분야뿐 아니라 바이오기술, 양자,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분야에서도 협력의 범위를 넓혀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oday's arrangement, today's agreement, will expand the scope of that cooperation, both in areas that we've long worked together on, like space, but also in emerging fields.
그러면서 과학협력은 미국과 한국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많은 다른 분야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며 안보가 주축이었던 미한 동맹은 기술 개발, 투자 협력 등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박진 장관도 이 자리에서 우리의 동맹 범위를 정치와 군사, 경제적 동반자 관계뿐 아니라 기술적, 문화적 차원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t will strengthen partnership on critical technologies by promoting research and development cooperation as well as exchange of experts.
박 장관은 70주년 슬로건인 미래를 위한 동맹은 이런 미래지향적인 정신과 행동하는 동맹을 적절하게 요약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5월 한국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미한 양국 관계가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더욱 책임 있는 역할을 해나가며 미국 주도의 국제협의처에 대한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 미국 대사는 18일 VOA에 인도태평양 역내 안보 도전이 분명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으로 구성된 대중국 안보협의체 쿼드에 한국이 부분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좋은 추세라고 평가했습니다.
Obviously, the security challenges in the Indo-Pacific region are rising, and so I think President Yoon.
버시바우 전 대사는 우리가 함께 행동할 때 더욱 강해진다며 역내 및 국제 사회의 안보 도전을 관리하는 데 있어 한국은 규칙을 기반으로 한 국제 질서를 강조하는 미국에 힘을 보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세르비아 주재 대사로 있는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 미국 대사는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미한 관계가 과거에는 한반도 문제와 일부 영내 현안을 주로 다뤘지만 이제는 국제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서 전 세계 현안을 다루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는 14일 워싱턴의 띵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가 미한 동맹 70주년을 주제로 연 세미나에 보낸 화상 메시지를 통해 한국이 글로벌 리더로 부상하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고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등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필수적인 파트너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 챔피언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며 인도태평양에서의 향후 미안 협력을 기대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열망을 실현하려는 한국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ve accomplished this through initiatives like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and the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while at the same time mitigating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and enhancing economic security for countries throughout the region.
골드버그 대사는 양국의 협력을 진전시킬 또 다른 기회는 한국이 새롭게 공개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하는 데 있다면서 이 전략은 같은 마음의 동반자들과 연대를 강화하고 민주주의, 인권, 자유경제와 같은 공동의 가치를 증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대표 이미지가 된 K-컨텐츠가 미한 동맹을 강화하는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캐틀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 대사는 18일 VOA에 상대국의 정치와 역사 등에 관심을 갖게 되는 시초는 그 나라의 문화의 매력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K-POP과 한국 영화, 클래식 음악가 등 K-컨텐츠는 이미 미한 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현재 미국인 학생 가운데 외국어를 배우려는 학생 수는 하락하는 반면 한국어를 배우려는 숫자는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interest comes from Korean culture. So I think that's what says this is in many ways going to underpin an important part of the future of the relationship.
스티븐스 대사는 이 같은 K 콘텐츠의 미국 진출은 양국 미래 관계와 동맹의 중요한 부분을 뒷받침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정부가 다국적 협력 체제를 통해 북한의 해상 제재 회피를 실질적으로 저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와 뉴질랜드도 북한의 선박 간 환적 단속 자료를 유엔에 보고해 외교적 조치를 취하도록 돕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다국적 협력 체제인 태평양 안보 해양 교류 PSMX를 통해 해상 선박 간 환적 등 북한의 유엔 제재 회피를 막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18일 VOA의 관련 서면 질의에 이같이 밝히고 PSMX 파트너 국가들은 불법적인 석유 밀수에 연루된 수십 척의 선박을 식별, 추적, 보고해 이러한 선박 중 상당수가 결국 폐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밀수 선박을 식별하는 것은 북한이 유엔의 제재를 약화시키는 비용을 증가시키고 단 한 통의 석유를 운반하기 위해 여러 척의 선박이 관련된 훨씬 더 복잡한 밀수 네트워크를 만들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 활동 식별을 통해 북한이 유엔 제재를 위반하도록 돕는 개인과 단체 등 전체 밀수 시장의 네트워크를 해체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요한 다국적 이니셔티브는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고 공해상에서 불법적으로 석유를 거래하려는 시도를 저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북한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노골적인 위반에 맞서고 실질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PSMX가 설립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2018년 이후 호주와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뉴질랜드, 한국, 영국 등 8개 파트너 국가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이 기구를 지원해왔다며 참여국 모두는 북한의 대북 제재 회피 행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등 전문가들은 연례 보고서와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선박 간 환적을 실질적으로 감시하거나 차단하기 어렵고 한계가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제재 위반 행위를 단속하더라도 사진을 찍는 것 외에는 위반을 제재할 마땅한 방법이나 법적 권한이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의 선박 간 환적 등 해상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서고 있는 캐나다 정부는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VOA의 서면 질의에 대북 제재 위반 단속 정보를 유엔에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975에 명시된 감시 활동은 다국적 노력이며 선박 간 환적에 관한 모든 정보는 외교적 조치를 위해 유엔에 전달된다는 설명입니다. 캐나다 국방부 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 포기를 압박하기 위해 고안된 캐나다의 해상 대북 제재 위반 감시 활동인 네온 작전을 상기시키면서 캐나다는 정기적으로 군함과 항공기, 병력을 배치해 해상 제재 회피 의심 활동,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연료 및 기타 물품의 선박 간 환적을 식별하기 위한 감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여는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 체제의 무결성을 강화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캐나다가 이 같은 다국적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지지하는 국제적인 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이미 고도화된 제재 회피 수법을 계속해서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캐나다는 역내 파트너들과 협력해 해상 밀수,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연료 및 상품의 선박 간 이동을 통한 명백한 해상 제재 회피를 식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선박 간 환적을 감시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뉴질랜드 정부도 대북 제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묻는 VOA의 질문에 단속 정보를 유엔과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무를 통해 얻은 정보는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에 제공돼 해상에서 의심되는 제재 위반에 대해 선박 등록국과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 뉴질랜드는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과 같은 북한의 해상 제재 회피 활동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해상 감시 활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 의무를 준수하는지 감시하고 의심되는 회피 활동을 탐지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결의가 의무화한 제재를 포함해 모든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굳게 약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다가 저녁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3도, 낮 최고기온은 6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0.5에서 2m, 서해 북부는 0.5에서 2m로 이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1도, 낮 최고기온 20도 예상됩니다. 남부는 아침 최저 10도, 낮 18도, 구성 아침 8도, 낮 18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흐리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9도, 낮 최고기온 14도, 강계 아침 9도, 낮 14도, 희천 아침 9도, 낮 20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13도, 낮 20도, 개성 아침 13도, 낮 21도, 신계 아침 13도, 낮 20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13도, 낮 23도, 장전 아침 13도, 낮 23도, 평강 아침 11도, 낮 19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10도, 낮 25도, 청진 아침 8도, 낮 21도, 김책 아침 8도, 낮 20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5도, 낮 11도, 김영권 아침 7도, 낮 15도, 삼지연 아침 5도, 낮 6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0.5에서 2.5m로 이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는 0.5에서 2m로 이겠습니다. 4월 20일 목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2022년 11월 2일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북부에서 2년 동안 계속됐던 잔혹한 분쟁이 휴전 협정에 의해 종결됐습니다. 이제 에티오피아는 모든 관련 세력들이 저질렀던 잔악한 전쟁의 참화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에티오피아 사태와 관련해 나는 양측이 합의를 이룬 것과 중요한 진전을 칭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서 모든 당사자들이 저지른 만행을 시인하고 화해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fter the department's careful review of the law and the facts, I've determined that members of the Ethiopian National Defense Forces, Eritrean Defense.
블링컨 장관은 국무부가 관련 법과 사실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나는 에티오피아 북부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에서 에티오피아 국방군과 에리트레아 국방군, 티그레이 인민해방전선군, 암하라군이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에티오피아 국방군과 에리트레아 국방군, 그리고 암하라 군대도 살인과 강간, 그리고 성폭력 박해를 포함한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암하라 군대의 구성원들은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저질렀으며 티그레이 서부에서는 인종 청소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적대 행위 중단 협정 당사자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만행과 파괴적인 결과를 인정하기 위해 한 약속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government of Ethiopia is taking the first steps by publicly releasing a detailed green paper.
블링컨 장관은 에티오피아 정부는 대량 폭력 시기에서 발생한 다른 국가들의 경험을 기반으로 과도적 사법 절차에 대한 자세한 문서를 공개함으로써 첫 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실 전문가들을 초청해 에티오피아 인권위원회와 함께 분쟁 피해 지역에 배치해 그러한 행위가 중단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마지막으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는 에티오피아 정부와 에리트레아 정부 그리고 티그레이 인민해방전선군이 이 같은 만행과 관련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These steps, acknowledgement, accountability, reconciliation are key to breaking the cycle of ethnic and political violence.
블링컨 장관은 만행을 인정하고 책임을 물으며 화해하는 단계는 에티오피아를 오랫동안 사로잡고 무한한 잠재력에 도달하지 못하게 했던 인종적, 정치적 폭력의 악순환을 끊는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에티오피아가 모든 피해자와 피해 지역 사회의 이익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사법 절차를 시행하는 에티오피아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에티오피아가 과거의 인권 유린 사태에 정직하게 직면하고 시민들에게 저지른 해악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항구적인 평화와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에티오피아와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주간 프로그램 안내해드립니다.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한국의 다양한 이야기 전하는 헬로우 서울을,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미국의 경제, 미국의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를 방송하고요.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소식은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 방송하는 탈북민의 세상고기에서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뉴스 따라잡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비오웨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가 어렵다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까?
Police Director General Ronald De La Rosa said Monday that
Chief Prosecutor David Schwendeman said he would step down.
Netanyahu said was an Iranian drone after its incursion into.
화제가 된 뉴스의 배경이나 설명을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은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마련해드리는 코너 뉴스 따라잡기를 들으시면 뉴스의 겉과 속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한 주간 화제가 된 뉴스를 자세하게 전하고 뉴스 속 인물도 소개합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매주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새벽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패트리엇 방공미사일 시스템이 우크라이나에 인도됐습니다. 올렉시 레즈니코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은 19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패트리엇 방공시스템이 도착했다며 오늘 우크라이나의 아름다운 하늘이 더욱 안전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레즈니코우 장관은 이어 우크라이나군이 패트리엇 방공미사일 훈련을 마쳤다며 동맹국들이 약속을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레즈니코우 장관은 다만 몇 대의 방공미사일 시스템이 언제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18일 독일 정부 웹사이트에는 지난 한 주간 우크라이나에 전달된 군수품 항목에 패트리어 시스템이 추가됐습니다. 이후 아나레나 베어복 독일 외교장관은 19일 의회에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유리 이나트 우크라이나 공군 대변인은 18일 방공미사일 시스템의 인도는 획기적인 일로 이를 통해 더 먼 거리에서 러시아의 목표물을 격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18일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자금을 조달한 52개 단체와 개인을 제재했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은 18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들이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고 돈세탁을 통해 무장단체 헤즈볼라에 자금을 조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특히 2019년 12월 헤즈볼라에 물질을 지원한 혐의로 이미 미국의 제재를 받은 바 있는 나젬 아흐마드 씨를 언급했습니다. 아흐마드 씨와 조력단체 등은 헤즈볼라를 지원하기 위해 다이아몬드와 보석, 예술작품과 사치품 등 고가의 물건 거래를 용이하게 했다는 지적입니다. 미 뉴욕 동부지검도 아흐마드 씨와 8명의 조력자를 헤즈볼라에 대한 자금 조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한편 영국도 18일 아흐마드 씨를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재무부는 국제 테러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이들을 단속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영국의 경제와 국가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김 주 인도네시아 미국 대사 겸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 대사는 19일자 일본 니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북한의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와 관련 미국은 이를 여러 평화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로 규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매 시험 발사마다 북한이 새로운 것들을 습득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영내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 같은 위협에 가장 강력한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 대사는 이날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김 대사는 매우 엄격한 코로나 규제로부터 북한이 다소 개방되기 시작했다는 징후가 있다면서 만일 그들이 개방되기 시작한다면 바라건대 그것은 우리에게 약간의 대화 기회를 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여전히 최우선 과제이며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전제 조건 없이 외교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여러 채널을 사용해왔고 미국의 메시지는 분명히 전달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19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안보리 결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것이 위성이라고 해도 만약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발사를 강행할 경우 이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탄도미사일 등의 거듭된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일련의 행동들은 일본과 영내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 당국자도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를 받아들여 이번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안보리 결의 등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고 한국 언론은 이날 보도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날인 18일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18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을 사용할 가능성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국제사회에 촉구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이날 나토 연례 군축회의 개회식 연설에서 우리 모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술핵무기를 쓰거나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해 무력을 과시할 가능성을 우려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것을 계속 주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푸틴 대통령이 벨라루스에 전술핵 배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은 이 같은 위협을 관리된 방식으로 사용하겠다는 그의 노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한반도 시각 8시부터 자정까지 보내드리는 VOA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단파 9350, 9490, 12080kHz,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 밤 11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 BOA 새벽 방송은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